저희 교회가 이제 9월 달에 되면은 25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제가 한 주기도문 설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책으로 좀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옛날에 와가지고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중에서 좀 이렇게 그 중에서 한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냥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하늘의 주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세 번째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적인 뜻인 것 같아요. 그걸 언제 많이 생각하냐면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누구랑 결혼할까? 그렇죠? 이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다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 우리의 그 장래에 대해서 또 어떤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 그래서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적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 기도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려야 될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특히 개혁주의 신앙자들이 볼 때에는 가장 논리적인 기도 같아요. 왜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죄와 죄가 아닌 거 그거 이렇게 택하는 것도 어떤 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걸 알면서도 거기로 나아가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게 힘든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직장에 어플라이 했을 때 또 학교 이제 제 큰애도 이제 11학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액셉턴스를 하나만 받으면 결정하는 게 쉽겠죠. 10개를 했는데 하나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입학 허락서가 들어갔으면 거기 가면 되는데 10개 했는데 10개 다 입학 허락이 왔으면 그때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제 교인 중에 하나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막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저 직장 좋은 거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막 이게 안 열리니까 그때는 또 그 마켓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딱 나오니 저기 했는데 job offer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offer이 또 들어왔대요. 둘 중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왜 고르 그 중에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몰라요. 정치하는 것도 보면은 정치가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듣기에는 그 policy가 좋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 찾아가죠. 네?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이것을 택하면 얼만큼 어려움이 있고 저것을 택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가장 논리적인 기도죠. 왜?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요새 그 파도를 타잖아요. 서핑을 하니까 날씨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비가 오면 못 가니까. 그리고 샌디에고는 그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서핑은 3일 동안 못해요. 수지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그 병균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3일 동안 못해요. 그래서 그 웨드를 보고 또 제가 또 그 날씨에 관심이 많은 건 뭐냐면 제가 목요일마다 UC 샌디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비가 오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리송해요. 12시부터 나가야 되는데 비 오는 게 흐리긴 흐린데 이게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웨더 앱을 보면은 요새 얼마나 놀랍냐면 굉장히 정확할 때가 있어요. 몇 시에 비 온다는데 안 올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 안 올 것 같은데 12시는 비가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저의 문제 같아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애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초이스가 뭔가 볼 때는 하늘을 보고 결정하죠. 아 오늘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12시에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세러라이트예요. 하늘 위에서 구름이 지금 여기는 해가 비쳐도 구름이 지금 막 몰려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소견은 작고 좁고 나의 시야는 너무나 좁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은 지금 볼 땐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냥 홍수가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하나님의 뜻은 임프루브가 될 수가 없죠.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무한하시고 지식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그 지식과 지혜와 또 무한하신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모든 일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최선 그 하나님의 뜻은 최선의 것이에요. 더 이상 임프루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 어떤 그 기독교에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해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 뜻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안 하고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을 저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죠? 인간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랑 싸울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하도 막 엉망으로 굴면 정 떨어져서 뭐라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사랑인가요?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게 사랑이죠. 네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저주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 내 뜻대로 말고 네 뜻대로 해. 그게 지옥이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걸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선하신지를 그거를 못 믿어요. 그거를 못 믿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광야 시절을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그 문제였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죠? 저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죠? 목마를 때 그냥 바위를 잘라서 물 주시고 만나 내려 주시고 그랬으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것은 믿음의 마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무슨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했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he was setting me up. 그러니까 그 말이 뭐죠 영어로? 잘 나가는 것처럼 왜 하냐면은 나중에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비극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디프레스한 게 아니에요. 비극이 왜 비극이냐면은 중간에 잘 나가요. 너무나 그냥 쑥쑥쑥쑥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망해버려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지. 그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나주셨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 광야에서 왜 만나주셨어? 목마를 때 왜 물 주셨어? 왜 이런 거 했어? 가나안 땅에서 죽이시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를 그냥 이러시려고 여태까지 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저주와 그쵸 벌을 주시려는 진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은 사랑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시게 여태까지 대한 것은 나중에 비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셋업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갈래?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으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우상,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알아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너무 원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용기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걸 놓을 수 있을 때, 나는 이게 너무나 좋은데, 이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원하는데, 나중에 그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너도 잘 아시죠. 나는 요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나 큰 자유스러움과 너무나 큰 그러한 그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인데, 그 노마이어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시대 헬라, 로마 시대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타고리안 그 파에 있는 그 철학 파에 있는 그 사이마리다스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배웅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들이 당신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천만에! 그러더래요. 친구들한테. 천만에! 나는 신들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철학자인데도, 그쵸? 다른 사람들이, 신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천만에. 나는 신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쵸? 이 헬라파 로마의 그 철학자들도 자기의 뜻을 원하지 않고 신들의 뜻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열에는 그 신학자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합소라는 그 기도가 구약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거의 없대요. 그런 기도가.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편에도 보면은 내 뜻대로 시편에 보면은 싸우죠 많이 하나님이랑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내 뜻대로 맙시고 당신 뜻대로 하라는 그러한 기도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헬라와 로마의 철학에 따른 기도로 만드셨는가? 유대교의 그 트레디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그 철학을 따서 지금 유대교를 바꾸시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런 그쵸? 구약에 없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그 철학자들이 드린 기도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이 한 그 기도는 뭐냐면은 운명적인 항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런 그 신화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 뭐 로마 신화들 보면은 신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들이 네? 보면은 그냥 나쁜 짓만 삼아서 하고 사람들처럼 질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예쁜 여자 보면 관두지를 못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그 신들이 그 그리스 신을 보면은 그런 사람 그런 신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fickle해요. 너무너무나 생각을 자주자주 바꾸고 막 질투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리스 신화 같은 데들 보면은 하나 신들의 뜻에 저항한 사람들은 그냥 막 눌러 죽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헬라 사람들이 두 가지 신들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신들의 뜻은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다. 예?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적인 항복이에요. 그냥 그게 내 팔자지. 예? 그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야. 팔자예요, 팔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팔자에 대해서 싸우면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더 나쁜 일. 그러니까. 신들이 나에게 나쁜 일을 계획했더라도 그것에 항복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을 계획했는데 더 싸우면 더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항복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경건하게 그 사람들을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항복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드린 기도는 그런 운명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구약에 이러한 기도가 없을까? 없었을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없어서라는 기도가 그렇게 평면해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그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 헬라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신들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델피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점쟁이들의 그런 것을 듣고 그런 점을 치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팔자에 맡기고 운명에 맡기고 항복하는 것이 그들의 그 경건의 자세였어요. 신앙적 자세. 그런데 구약에서는 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문제예요.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계시한 것은 당신들에게 속해였나니 당신들은 이것을 지키는 데에만 열정을 다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 필요가 없었어요.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 구약의 신앙적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거절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구약이 언제 끝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가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왕이라 그러는데 이 너희들의 왕을 죽이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가이사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을 끝내버린 거예요. 왜? 구약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이사랴가 우리가 왕이고 가이사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땠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던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죠.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도둑들의 소굴이 됐다 그랬잖아요. 가장 경건해야 될 곳이 마켓이 된 것뿐만 아니라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배경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기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해방해서 돌아왔지만, 아니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의 점령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그렇죠? 한국이 일본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도 다윗의 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던 헤롯 왕이 누구였죠? 유대 사람이 아니었죠? 이두미언이었어요.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어떻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은 하늘이랑 땅이랑 똑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은 우리의 죄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도덕적 법, 그런 뜻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왜? 천사들이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 순종하고 있죠.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 우리의 성도,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도 영혼은 다 영화되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새로운 것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에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 그러죠. 예? 자기가 남편같이 그를 이끌어놨는데 그 구약을 깨워버렸어요. 왜? 어떻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시대에 새 언약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만드시겠는데 그 새 언약이 구약과 다른 게 뭐죠?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니. 그게 왜 중요하죠? 구약은 어떻게 됐죠? 그의 말씀을 돌판 위에 기록하셨죠. 인간의 마음 바깥에 있는 돌판 위에 기록하셨어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을 기록하시겠다.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주제가 뭐냐, 주기도문에 대한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의 기도에 응답이에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의 모든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도 우리의 필요한 그렇죠 물질적인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이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저번에도 예수님이 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궁극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되느냐?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이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 기도도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알고 계시지만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렇죠?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 새 언약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내가 행했는데 구약과는 달리 나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식이었죠. 성만찬식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떡과 그 잔에 대해서 이것이 특히 잔.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잔이 그렇죠? 내 피로 인한 새 언약. 내 피. 왜 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셨죠? 옛날에 그 시대에는 언약을 만들 때 피를 흘림으로써 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숭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거 주제할 때 했던 말이죠. 그 소의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이렇게 뿌렸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깨어졌죠. 왜? 그 언약을 피를 뿌릴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가 벌써 하나님의 율법을 읽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약속하게 결혼식에 하는 것처럼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피를 쫙 뿌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것이 언약의 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부서졌다고 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이것이 내 잔의 피가 그렇죠? 새 언약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인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새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일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죄예요, 죄.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언약을 깰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유인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지막 심판은 미래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뭐죠?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죄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에 일어나는 것이 정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 마지막 심판이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그쵸? 우리는 아까 홍 목사님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으로 내려와도 우리는 뭐라고 노래할 수 있죠? 내 영혼 평안하다. 왜? 우리의 심판은 과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며 오실 때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끊어질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부서질 수 없는 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을 받는 것이 놀랍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불살라버리는,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불살라버리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지옥의 불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지옥의 불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세요. 근데 지옥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비와 아무 사랑 없이 진노로만 계세요. 그 성령의 불은 뭐냐? 활활 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로, 그렇죠? 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받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목마른 게 제일 괴로우셨겠습니까? 지금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쵸? 독이 들어간 그 가시 멜루관을 쓰시고 창에는 그 창을 맞아서 여기서 피 줄줄 흘리는데 왜 목이 마르다고? 다른 건 아프시다고, 내 손이 아프다, 나 머리 아프다, 나 발이 아프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목마르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염검, 성령님의 심판을 받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지옥의 불로, 지옥의 불을 십자가에서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받는 그 놀라운 고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는 말밖에 안 하신 거예요. 지옥의 불의 심판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인간 역사상 아담이 타락한 후로는 인간 모두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그 gospel writer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처음에 눈물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셨대요. 왜? 그 고통과 고난을 당기기 위해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셔서 흘리는 처음에 눈물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이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드디어 모르겠어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 그렇죠? 이것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로 놀라운 순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한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약하게 보일 때 그 잔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이 너무너무나 시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고 끝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어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구원 역사상 가장 크리티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시간 전에도, 태어나서부터 그 시간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쵸?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시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인류 전체의 역사가, 그쵸? 인류 전체의 역사가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시험할 때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동산, 그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담과는 달리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종, 그 순종의 그 베네핏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그 야외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 4시에 했어요. 우드랜드 힐에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운데 그 그늘에 들어가 있는다는 거, 그렇게 더울 때 그늘에 들어가서 바람이 솔솔솔솔 불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의 빛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의 그 그늘 안에서 하늘나라의 선선한 그 바람을 받으면서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인하여서 과거에 벌써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칭의예요. 하지만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죽은의 몸이 다 부활되어서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그때는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몸 안에서도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저 하나님의 비밀적인 뜻, 내가 무슨 직장을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것들, 주님 당장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비밀스러운 뜻은 하나님 뜻대로 합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제 옆에 사람 그만 미워하고 좀 사랑해, 이제 그만 용서해, 이제 그만 안아줘, 이제 그만 저 이제 좀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섬기고 하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신 그 계시된 뜻, 그것을 하나님 그것들이 나의 삶에 점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데오빌로 교회의 귀중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